하나님 말씀은 시편 33편 2절입니다. 죄송합니다. 시편 33편 12절. 시편 33편 12절. 구약성경 824면입니다. 시편 33편 12절. 간단합니다. 그런데 아주 가슴에 새겨 놓을 이유가 많은 성경입니다. 구약성경 824면 시편 33편 12절. 오늘 설교 제목은 어떤 나라가 복받은 나라입니까? 어떤 나라가 복받은 나라인가? 어떤 나라가 복받은 나라입니까? 인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가정에서 현장에서 다 같이 한번 봉독하십니다.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을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빼심받은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이런 기가 막힌 시편을 누가 썼습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 앞으로 넘어가서 시편에는 그 시가 시작하기 전에 관로를 치고 표제가 있었습니다. 그 표제에 이것은 누구시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게 누구시가 없는 시편 중에 또 하나입니다. 누가 썼습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3편 1절.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어떻게 해요? 즐거워하라. 다 같이 읽습니다. 찬송은 정직한 자의 마땅히 할 바로다. 아멘. 너희 의인들아. 이 의인은 죄 안 짓는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의인이라고 얘기할 때는 참 부족하고 연약한 것이 많지만 다른 사람보다 내놓을 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가 없다라고 해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죄가 없다라고 해준 사람이지 내가 죄가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죄가 없다고 해주니까 그게 너무 고마워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늘 찬송을 합니다. 근데 찬송을 어떻게 합니까? 즐겁게 합니다. 33편 1절.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의 마땅히 할 바로다. 그러니까 우리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백성은 찬송을 하셔야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2절. 수금으로. 우리 성경에서 수금이라는 말 많이 봤죠. 시편에 수금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죠. 그런데 이 수금이라는 말이 오늘 시편, 그러니까 시편 1편부터 150편까지 제일 먼저 나오는 말입니다. 제일 처음 나오는 수금이라는 단어예요.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로다. 그럼 수금으로 하고 열줄 비파로 하면 그럼 우리 목소리 아닙니까? 그런 뜻 아니죠. 찬송을 할 때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방법들이 있으면 다 동원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3절 잘 한번 보십시오. 3절. 우리가 찬송은 정직한 자의 마땅히 할 바입니다. 그럼 3절 어떻게 해야 합니까?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공교히 연주할지어다. 새 노래가 뭡니까? 아, 이거 맨날 새 거를 불러야 되는구나. 이 새 노래가 아닙니다. 똑같은 찬송을 부르지만 늘 새로운 은혜를 받은,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또 새롭게 주셨네 그러는 새 마음으로 부르는 노래가 새 노래입니다. 성도는 우리가 어떻게 매일 새 노래를 불러요? 옛날에 어떤 찬양대가 있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새 노래를 부르라 그랬다고. 새 노래를 부르라는 데가 꽤 있어요. 그러니까 매주 이 찬양대 곡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매주 연습을, 뭐 매주 연습해야죠. 근데 매주 새 곡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서툴러요. 좀 이렇게 익숙하게 하고, 이 대원들이 벌써 부르는 거 보면 알잖아요. 이렇게 찬송 가사가 이렇게 익어가지고, 참 곡조도 익어가지고 부를 때 보면 이렇게 알아요. 그런데 막 가사 보기 바쁘고 곡 보기 바쁘고 하는 거 이렇게 벌써 보면 이렇게 찬양이 힘들어합니다. 그러면 찬양을 힘들어하면 우리 그 찬양 시간은 찬양대만 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다 같이 함께 하는 찬양이잖아요. 그럼 성도님들은 또 마음이 좀 막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새 노래는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는 새 노래를 제외하고 그때는 우리도 잘 모르겠어요. 진짜 새 노래인지 또 다른 새 노래인지 모르지만 이 땅에 있는 동안의 새 노래는 똑같은 찬송을 불러도 어떤 거예요? 매일매일 받은 바 은혜가 달라서 하나님 생각하는 게 또 달라서 매일매일 더 성숙한 쪽으로 이렇게 가는 그런 노래를 새 노래라 그럽니다.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요즘 새 노래가 얼마나 많아요. 기억하기도 어렵고 따라하기도 어려운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간신히 익혔다 그러면 다시는 안 불러요. 보면은 참 희한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새 노래는 다 아는 거지만 부를 때마다 가슴이 먹먹하고 부를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참 내 뭐 인격을 다 올려드리는 그런 찬송이 새 노래입니다. 불렀던 거지만 그게 새 노래입니다. 그래서 이제 또 한번 보십니다. 3절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어떻게요? 즐거운 소리로. 하나 물어볼게요. 이제 노래를 가르쳐주는 분이 새 찬송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새 찬송이 이렇게 있을 때 그거 막 이게 악보 따라가고 무슨 노래인지 막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즐거워요 안 즐거워요? 즐겁지 않습니다. 저도 목사지만 어떤 집회 같은 데 이렇게 가보면 앞에서 찬양팀들이 막 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모르겠어. 어떤 곡은. 근데 자기들은 막 좋아하는데 제가 그 주변을 보면 주변에 있는 사람 아무도 따라하지를 못해요. 아무도 모르는 곡을 아무도 따라하지 못하는 곡을 즐겁게 할 수가 있겠어요? 절대로 즐겁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시면은 찬양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찬양은 즐겁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하라고 그럽니다. 기쁜 마음으로 찬양할 때는요, 그건 내가 아는 찬송이라야 기쁘게 갑니다. 아니면 모르는 건데도 어떨 때는 보면 이게 곡이 쉬워요. 그래서 막 따라합니다. 그런데 처음 따라하는데도 이게 뭐야? 찬송이 이렇게 가슴에 막 젖어드네. 그런 찬송들이 있습니다. 그런 찬송들이 좋은 찬송이에요. 쉽다고 나쁜 찬송이 아니에요. 참 익숙하게 우리가 부를 수 있는 찬송이 좋은 찬송입니다. 왜요? 노래 가사와 곡이 우리 눈에서 없을 때가 대부분입니다. 차 타고 갈 때, 밥 할 때, 집에서 혼자 있을 때 그때 흥얼흥얼 나오는 그런 찬송들이 좋은 찬송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찬송이 될 찬송들을 앞에서 인도하는 사람들은 노래를 가지고 와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시편을 보면 누가 지었는지는 모르지만 새 노래로 하라고. 근데 그 새 노래는 매일 새 곡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아는 익숙한 것을 하지만 어떻게 해요? 그게 새롭게 하라고 그런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라고요? 즐겁게 하라고. 즐거운 찬송을 하려고 그러면요, 모르는 찬송은 즐겁게 되질 않습니다. 근데 몰랐던 찬송인데도 처음 하는데 이렇게 즐거운 찬송들이 있어요. 그런 찬송들은 꼭 붙드세요. 그래서 그런 찬송은 많이 부르세요. 근데 그 다음 보면 또 희한한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3절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어떻게 해요? 공교히. 공교히는 새 찬송, 새 성경은 아름답게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름답게. 그러면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공교히 연주할지라다. 이 공교히는 아름답게인데 원래 뜻은 뭡니까? 바르게, 정확하게. 성도 여러분들 찬송을 할 때 이제 또 이 찬양대 얘기해 볼게요. 우리가 할 때 이렇게 들어볼 때 있잖아요. 찬양대에서 찬양을 이렇게 할 때 4부로 하면은 그게 소프라노, 엘토, 테너, 베이스가 이렇게 소리가 화음이 되면은 이렇게 들으면은 어떻게 돼요? 이렇게 보면 마음에 이렇게 같이 막 움직여지는 게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게 서로 정확하게 불러서 그렇습니다. 화음을 정확하게 내서. 그런데 누군가가 화음을 정확하게 안 내면 이게 뭐지? 그 이상하게 이게 찬송 부르는데 마음이 막 이렇게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찬송을 어떻게 불러야 합니까? 정확하게 불러라 그럽니다. 그러면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엄치는? 엄치 어떡하죠? 정확하지 않은데. 저도 간혹 가다 찬송하면 제가 앵간하면 소리가 다 들립니다. 뒤에 분들도 들리고. 얼마나 제가 기쁜지 몰라요. 막 큰 소리가 들립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엄치 되시는 분이 있으면 그분이 또 목소리가 아주 깔깔한 분이라고 치면은 막 찬송해서 다른 분들이 하나가 돼서 나오는데 정확하지가 않게 막 나오면 그 엄치는 어떻게 해요? 여기 안 해당되는 걸까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교회 2000년 역사에 있어서 성경을 해석하는 분들이 공교이라는 뜻은 바르고 정확하다는 뜻이지만 더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은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그러면 이제 3절 보십니다. 새 노래로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최선을 다해서 보컬 소리도 내고 인스트루먼트 소리도 내고 이렇게 연주를 하라는 겁니다. 성도는 한평생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찬송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는 찬송이지만 늘 새롭게, 그리고는 즐겁게, 기쁘게, 감사하면서 하면서 어떻게 해요? 최선을 다해서 하셔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그냥 끙끙끙 하시면 안 됩니다. 아까 우리 209장을 우리가 불렀습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얼마나 좋은 찬송인지 모릅니다. 기쁜 날, 기쁜 날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그 기쁜 날이 있는 사람은 찬송을 어떻게 합니까? 힘을 다해서 즐겁게, 그리고 아주 최선을 다해서 늘 새롭게 그렇게 찬송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그게 끝입니까? 아니에요. 그렇게 찬송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주십니다. 전에는 저는 찬송 부르다가 은혜 많이 받은 사람을 알아요. 왜냐하면 목사님 저 찬송 부르면서 가슴이 뜨끔해졌는데요. 제가 몸에 여기가 나았어요. 그런 분들도 많이 봤습니다. 아니 우리 교회에서도. 근데 우리 교회는 뭐 누가 나았으니까 한번 간증하세요 이런 거 안 하는 사람 교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주세요. 많이 주세요. 이제 4절부터 보면은 왜 찬송을 해야 됩니까? 왜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최선을 다하면서 즐겁게 해야 됩니까? 4절부터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근데 우리 성경에는 번역이 안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은 대단한 말씀입니다. 4절. 왜냐하면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고 여호와께서 하시는 그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여호와께서 자비를 베푸시고 이 내용이 쭉 이렇게 그 다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찬송을 그렇게 해야 됩니까? 주의 말씀 받은 그날이, 그날이 우리가 변화된 날이잖아요. 예수 믿는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새 찬송을 부를 수가 있고 즐겁게 부를 수가 있고 공교히 부를 수가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 자가 누굽니까? 그 자가 하나님만 붙드는 자입니다. 그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그 나라가 하나님만 의지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12절로 껑충 뛰어가 보시면요. 어떤 나라가 복이 있습니까? 우리는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땅덩어리가 크고 자원이 풍부하고 먹고 살기가 좋고 교육제도가 잘 돼 있고 좀 점잖게 에티켓이 있는 나라. 그런 나라들이 참 복받은 나라고 잘 사는 나라라 그러는데 성경은 탁 잘라서 얘기합니다. 그런 내용을 이야기하는 곳이 없습니다. 12절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을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빼신 바 된 백성은 뭐요? 복이 있도다. 어떤 나라가 복이 있습니까?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을 삼은 나라, 그 나라가 복이 있습니다. 성도들은 미국 왜 왔어요? 제가 이 이민 온 분들, 그때는 예수 안 믿으면서 이민 온 분들이 많아서 제가 만나보면 아이들 교육 때문에 왔습니다. 참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좀 점잖아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옛날에는 뭐 서류를 약간 어떻게 해도 뭐 영주권을 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아이들 교육을 시켜야지 그러면서 데리고 온 분들이 많으세요. 아이들 왜 여기서 교육을 시키려고 그럽니까? 교육 제도가 뛰어납니다. 그래서 미국은 참 복받은 나라야. 미국은 참 거기는 지상천국이야. 이러면서 우리가 왔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교육제도가 좋다? 살기가 좋다? 참 점잖은 나라다. 그게 복받은 기준입니까? 그럴 때 성경은 도리도리합니다. 어떤 나라가 복받은 나라입니까? 첫 번째 표현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12절 첫 번째 표현. 여호와로 누구 뭐예요? 자기 하나님을 삼은 나라. 그 나라 복 있다고 그럽니다. 한때 우리가 일본을 어마어마하게 부러워했습니다. 한때 일본을 진짜 부러워했습니다. 그 사람들 참 물건을 만들어도 어떻게 그렇게 만들어내는지 몰라. 귀신같이 참 이 사람들을 어디서 뺏겨왔는지 배워왔는지 잘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본 부러워하는 나라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한국조차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일본에는요 어떤 신이 있습니까? 이름도 모르는 800만 신이 있다고 그럽니다. 집집마다 신을 모시고 있습니다. 지금 일본이 가는 길을 보면요, 너무너무 참 어떻게 보면 딱하기 짝이 없습니다. 못 살아도요, 참 힘이 들어도요, 지금 여기 나오는 첫째 표현같이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을 삼은 나라, 그 나라는 복됩니다. 우리 그런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자녀들로 키우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호와를 자기 백성을 자기 참 하나님으로 삼은 그 자들은 어떻게 나라를 끌고 가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합니까? 세상 나라들은 무엇을 의지합니까? 세상 나라들은 군대나 말이나 사람이나 이런 것들을 의지하는데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들은 그런 것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16절로 쭉 한번 넘어가 보십니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커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 도다. 구원함에 뭐요? 말은, 이거 말, 우리 말한다는 말이 아니고 말, horse입니다. 구원함에 말은 헛것이며 그 큰 힘으로 구하지 못하느니라.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들, 사무엘상 14장 52절을 보면은 사울이 사는 날 동안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죽을 때까지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아서 자기 휘하에 입고 군대로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알잖아요. 사울의 군대가 어땠습니까? 사울이 어떻게 나라를 다스렸습니까? 그 힘센 사람들, 그리고 용감한 사람들 불러 모은 사람이 사울 옆에서 사울을 지켜주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에 관한 것을 보면요, 역대상 12장 22, 그때의 사람이 날마다 다윗에게로 몰려와서 돕고자 하며 큰 군대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그 군대를 가만 보니까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 무슨 뜻이에요? 다윗은요, 여호와 하나님만 자기 하나님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군대에, 그 나라에는 복을 주셨습니다. 사울은요, 절대로 그렇게 하질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더라고요. 다시 12절로 다시 한번 올라가십니다. 이 표현이요,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로 돈으로 자기 신을 삼고요, 건강을 자기 신으로 삼고, 참 잘 사는 것을 자기 신으로 삼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서. 그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12절 앞에 표현,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을 삼은 나라. 저랑 따라 하십니다.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을 삼은 나라. 이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잘 기억하시고요, 죽을 때까지 다른 것을 나의 신같이 섬기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만 나의 신으로 섬기고 나의 하나님이라 그렇게 섬기면서 복받은 인생으로 사는 우리와 우리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둘도 생각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는 복되게 오늘 말씀대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여호와 하나님만 나의 하나님으로 삼고 죽을 때까지 아름답게 섬기다가 죽은 뒤에 저 하늘나라에 가서 새 노래로 하나님 찬양드리며 영원 복락을 누리는 우리와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와 몸된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